작년 연말에 저희 집으로 제가 쓰는 카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근데 그 고지서 내용을 쭉 보다가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경품 쿠폰이 하나 들어있어요.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제가 딱 이렇게 이제 들어보았더니 거기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2007년 만사형통 소원 성취 5분 운세 무료 상담.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용한 도사님들의 사진이 쭉 나와 있고 전화번호가 탁 나와 있어요. 그 쿠폰을 보면서 야, 이런 것까지도 경품으로 내었거나 이런 거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상담에 중독되어가지고 자그마치 전화비를 수천만 원에 낸 분이 있답니다. 그러니 이 경품 할만하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도사님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소원을 성취시켜 줄 만한 능력이 있다면 왜 그곳에 사진으로 나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소원 성취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소원 성취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 보면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소원 성취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명 성도의 소원 성취법. 시편 37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면 소원 성취의 비법, 결론이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소원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너무 뻔한 소리입니다. 뻔한 소리. 뭐 다 아는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뻔한 신앙적 진리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만 형통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당연히 고통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면 현실은 매우 공평하고 간단할 것입니다. 만약 현실이 이렇게 단순하다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같은 흑과 백의 논리, 이분법적인 단순 논리가 그렇게 쉽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또는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근처는 가본 적도 없고 오직 인생의 목표가 돈, 돈,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어가지고 돈을 갈퀴로 긁어요. 게다가 뭐 보약이다, 건강식이다, 골프다 그래가지고요, 얼굴에는 개기름이 절절 흐르면서 건강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뭐 구찌다, 프라다다 막 명품들을 막 휘감고 다녀요. 또 주말이면은 온 가족들이 들러산으로 뭐 외국으로 좋은 데는 막 다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집은 정말 열심히 꼬박꼬박 교회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새벽기도도 열심히 드리는데 늘 경제적으로 쪼달립니다. 건강도 좀 왠지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 놀러 다닐 만한 여유도 잘 없어요.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 들까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신앙생활 한 인건비는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섭섭한 생각 여러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갈등과 회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현실은 이 신앙의 교훈들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구나. 현실은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에 회의가 생기고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없었습니까? 시침이 뚝 떼고 없었다는 듯이 앉아 계시는데 시편 73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런 성도의 갈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성도가 악인이 형통한 것 보고 오만한데도 잘 사는 모습 보고 질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내 신앙과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실족할 뻔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2002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면 불이익 당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60%가 법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면 손해본다 불이익 당한다 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이 분석을 뒤집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법대로 원칙대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마 그 60% 속에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살아가면 불이익을 당한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 성경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렇고 그런 교과서적인 말씀으로만 생각되어집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맹한 성도들이나 직업적인 목사들이나 하는 판에 박힌 소리, 그게 성경 말씀이다. 현실은 달라. 그래서 아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삶의 원칙과 지침을 이 복잡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적용할 엄두조차 내지 않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겉으로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이지만 속으로는 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조용히 항복 선언을 하고 조용히 살아가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분들이 제법 있을걸요. 더 안타까운 것은 소극적인 신앙적인 회의나 갈등의 자리를 넘어서서 성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실과 타협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형통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하고 흉내낼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상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합니다. 그때는 양심의 가책이 막 와요. 하나님 내가 이래도 되나 막 두려워하고 떨리지만 뭐 당장의 징벌이나 당장에 어떤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는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 뜸뜸먹을 정도로 더 열심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의 이름은 성도인데 노골적으로 사업하면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거나 또는 살아가면서 부정한 그러한 이성관계를 그냥 방치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현실, 불공평한 현실을 접하면서 아, 현실은 다르다.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살 수 없는 곳이 현실이야. 남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라고 뭐 용빼는 재주가 있나? 적당하게 살아야지. 아니 뭐 더 아둥바둥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뿐인 성도들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다윗이, 이 30편을 기록한 사람 다윗인데, 다윗이 과연 결코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 현실을 모르는 그런 순진한 사람일까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동으로 지내다가 사울 왕에게 스카우트 되어 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 친구들이 배신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런 버림받음과 배신과 아픔들, 소위 신앙의 산전수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인생의 노년,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그러한 신앙의 경륜들을 다 모아가지고 높은 차원에서 성도의 형통의 원리, 성도가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소원 성취 방법의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소원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바라는 바예요.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들이 다 그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소원, 그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 성도의 바른 소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성도가 소원을 가진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한 자매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서로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가 이런저런 말씀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결혼 상대자,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했더니 어떤 응답입니까? 했더니 꿈에 청년부에 있는 어느 잘생기고 키가 큰 소위 킹카입니다. 그런 형제가 자꾸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꿈에 본 그 형제를 계속 기도하는데 아, 하나님이신 배필 같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좀 약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자매의 신앙의 성숙도나 영적인 상태를 좀 알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잔인하게 아닙니다 할 수 있겠어요? 또 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좀 애매모호하게 기도해드리고 보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상담을 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그 키 큰 형제가 왔어요. 키 큰 형제. 오자마자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때 스토커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자매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나하고 전한 배필이니까 나하고 만나서 교제하자고. 형제가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혼 안 되죠. 그 자매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꿈을 품었지만, 소원을 가졌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라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 속에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소원, 소위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른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을 본을 뜨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벌여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본을 뜨고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보통 어려요. 미술 공부할 때 이렇게 석고 대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이렇게 연필을 들고 탁 쩔어보면서 석고를 이렇게 보고 그 스케치를 하잖아요.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신앙의 고수들, 소위 하나님 잘 섬김으로 정말 소원 성취하고 형통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탁 보고요. 밑그림을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잘 그린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의 삶, 신앙의 삶의 특징이 뭐냐? 어떤 행동이나 어떤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가 지금 품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점검하고 밑그림 그리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다, 밑그림이다 확신 들면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뮬러라고 하는 분은 일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서 품은 그 소원을 성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그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세요. 직접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롭고 탁월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작업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 일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요, 하고 싶어져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부어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가집니까? 잘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마음이 뭡니까? 공부, 공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아이들은 그 소리를 무엇으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다. 예, 잔소리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부모들,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떤 식으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가? 아이들 마음속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소원, 뚜렷한 소원, 뚜렷한 꿈을 심어줍니다.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어떤 그 아이가 모델을 삼을 만한 그런 인물도 만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소원을 형성시켜줘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소원, 그 꿈이 자라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라나서 아이로 공부가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마음속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과 소원이 있는지 소원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 여러분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이후로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포기한 자식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 없지만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 공부 그만해라, 공부 좀 그만해라. 그러다 몸상한다, 몸상해. 근데 제가 뭐 특별히 공부가 좋고 공부가 즐거워서 그랬던 건, 저도 공부 힘들어서 하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좀 인간적인 그때 야망이나 꿈이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했어요. 안간힘을 쓰고. 그런데 대학에 막상 진학했더니 그때 당시에 시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독재 정권이다 그래가지고 막 전투경찰, 사복경찰대라고 제가 막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낭만적으로 가졌던 그 꿈이 막 깨어지더라고요. 꿈이 사라지니까 방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상상에 맡기지만 대충 적당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제가 믿음만 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시금 제 마음에 부어져요. 하나님 새로운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이 점점 구체화되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막 밤을 새워서 막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소원, 뚜렷한 꿈은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노력을 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합니다. 한국 교계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선배 목사님과 저는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목회 어려움이나 또 자문도 구하고 또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목회 경력도 오래 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날 때마다 참 큰 감동을 주시는 것은 만날 때마다 청춘이에요. 만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열정에 넘쳐요. 막 꿈 이야기를 막 하세요. 잠깐 동안 열심히 내는 게 그분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열정과 열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뜨거운가, 열심이 있는가? 야심이 커서 그런가? 아니면 기질적으로 다혈질이라서 그런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그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뚜렷한 어떤 꿈, 어떤 소원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소원이 그분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소원을 향하여 아직도 청춘처럼 열정과 열심을 불태우고 있더라고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공에 관한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소원을 가진 사람의 특징, 먼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상상력과 창조성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열정으로 그 꿈을 향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열정으로 그 꿈을 향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그게 분명한 소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소원 성취의 다음 단계는 이와 같은 바른 꿈, 바른 소원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소원만 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담대히 그 소원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가졌어도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발을 내디려 할 때 내가 뭐 이런 거 이룰 수 있겠나 자기를 제한해버리죠. 그래서 그 많은 꿈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많은 세계적인 글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평범한 돌덩어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냐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평범한 대리석 덩어리를 볼 때에 그냥 보지 않는다. 저 대리석 덩어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만들어내게 될 그 위대한 걸작품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내가 바라보는 그 소원하는 그 모습을 나는 쉬지 아니하고 조각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조각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마침내 오고 가는 세대에 남겨지는 글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악행을, 악한 짓만 골라하는 사람도 형통할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잠시 잠깐 피어나는 풀과 같다, 잡초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은 여름에 잠깐 동안 무성하게 일어났다가 가을이나 겨울 되면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마는 잡초와 같은 일시적인 허망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형통은 어떤 형통인가? 시편 1편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의인의 형통은 과실수와 같은 오랫동안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형통입니다. 영원토록 이어지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통을 원합니까? 잡초 같은 형통입니까? 아니면 과실수와 같은 형통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액자가 하나 다 들어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액자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액자가 있어요. 그 몰랐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액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액자에다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 그리고 그 밑그림에 어떻게 채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작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밑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따라서 작품을 만들어간 인생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걸작품이다, 내 마음이 정말 기뻐하는 걸작품이다 이렇게 인정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의 액자를 텅 비워놓은 채로 아무런 그림도 그리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욕심의 밑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작품은 결국은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잡초처럼 버리워지는 그런 쓸모없는 작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할 때부터 제 마음에 주신 꿈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그 꿈과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제 마음의 액자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과 씨름하면서 꿈을 그려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면서 마음의 밑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꿈과 소원의 밑그림의 일부분이 목회 백서, 우리 교회 8대 비전이나 8대 가치라든지 사명선언으로 우리 지도자들과 함께 그렇게 말로써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언어가 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6년도 가을부터 교회를 향한 이 밑그림이 점점 뚜렷해지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한 어떤 밑그림이 점점 구체화되고 뚜렷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을 열어가는 요즘은요 이 소원의 밑그림이 제 마음속에 막 크게 자라나요.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림을 바라보고 그림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형성되어가는 이 밑그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림이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밑그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꿈이라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루도 꿈이 없이 잠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루도 꿈이 없이 눈뜨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드십니까? 그리고 눈을 뜰 때 어떤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눈을 뜨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도 꿈이 없이 잠들게 마옵시고 하루도 꿈이 없이 눈뜨게 마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밑그림, 그 마음의 소원이 탁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노력하고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 하나님이 복되게 형통하게 그 밑그림, 그 소원을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소원들, 꿈들, 비전들, 그런 것들이, 밑그림들이 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조각조각 나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의 액자에는
아무런 밑그림도 없고 아무런 소원도 없고 텅 빈 그러한 액자 마냥 여러분 마음을 방치해 두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2007년 한 해를 우리는 이제 새롭게 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액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 구체적으로 그 밑그림이 아로새겨져 그려져 있는지 어떤 분들은 뚜렷한 그 그림을 날마다 꿈꾸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림이 없거나 그건 현실에 적합하지 못해요 하고 소원도 없고 되는 대로 방치했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액자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그림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색칠해 가보세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작품을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면 올 한 해를 마칠 때 여러분은 아름다운 걸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마감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작 인생, 명품 인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현실 속에 믿음을 적용하다가 순진하게 꾸었던 모든 마음의 소원들, 비전들, 꿈들 다 산산이 깨어지고 텅 빈 마냥, 텅 빈 마음 마냥 액자에 아무런 그림도 없이 그렇게 혹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소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밑그림을 잘 그려서 올 한 해 그리고 평생 그 밑그림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마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에 참으로 걸작 인생, 명품 인생,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소원 성취의 인생을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